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지만 그 죄를 고치고 치료할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이 정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계속 강조했어요. 이제 오늘은 3장 25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또 같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몽학선생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거든요. 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좋은 표현이지만 당시 바울 시대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로마인들의 가족 식구들의 일부인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12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황제, 친위대원의 집이나 로마 제국의 부자들 집에도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종이 노예에게 맡겨져서 사실상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길렀던 것이죠. 종이나 노예에게 맡겨져 가지고요. 종들은 어린 아이들의 옷을 빨기도 하고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코를 닦아주기도 하고 아마 걸음마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 가게 될 즈음 되면 이 종들은 아침에 그들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몽학선생, 즉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 명칭이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파이드라는 말은 그 발을 뜻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페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게 되었고요. 다음에 아이고고스는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데려가 그를 학교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몽학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이나 노예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없으므로 학교를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파이다고고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자들아,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으므로 구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면서 가슴을 펴고 다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할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즉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26절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본장의 나머지 부분과 4장의 첫 부분에서 율법 아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축복과 유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율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품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다 합법적인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밖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 이런 표현이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출애굽기에서는 내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지만 그 민족 안에 있는 개인 하나하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고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비문에 있었는데요. 다윗의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종 다윗이라고 열왕기 11장 38절에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의의를 요구합니다. 신약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세를 받아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은 정말 그의 발끝까지 종교적 경건이 흘러넘쳤던 율법에 철저하게 충실하고 추종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아주 솔직히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기도, 근본적인 분리, 은사 또는 세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송하지만 만들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사악한 이단 사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부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형제라는 것인데요. 이 자유주의 교훈은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상의 자리에 앉아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외교적인 마찰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지하고 정직하게 검토하며 그러한 이단의 사설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일단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놀라운 아주 독특한 이 구원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뭐 사람이 선하게 살면 되고 뭘 지키면 되고 어떻게 행하면 되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날뛰고 다니는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장 27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물세례에 관계된 참고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세례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모든 신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이며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진리와 실제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다고 여기십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러한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인종적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형제입니다. 피부 색깔이 어떻건 어느 나라에 살건 뭐 배웠건 무슨 음식을 먹건 이거 상관이 없어요. 본문은 종이나 자유자나 라고 했는데 오늘날 노사관계가 아주 불편하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뭐 여성 해방이 요즘에 뭐 한참 이슈가 되고도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3장 끝절인 29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린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희생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신 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죠.
내 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4장에서도 역시 이신칭의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부여해 줍니다. 또 믿음은 우리를 장성한 아들의 위치에까지 인도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 아이였으므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장성한 아들의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 말씀부터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리슬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구절에서 어리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어린이와는 다른 표현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어린이는 헬라어로 아이를 의미하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나 4장 1절에서는 아직 말을 완전히 못하는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의미는 가족 가운데 어린아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의 관습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 이런 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말이죠. 로마인들의 집에는 종들이 주인의 각각 다른 재산을 관리했다고 그래요. 어떤 종들은 가재도구를 책임 맡고 있었고요. 어떤 종들은 가축을,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은 책을, 또 다른 종들은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다. 이게 분업화 되어 있었던 거죠.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종들이 그를 돌보며 옷을 입혀주므로 함께 노는 종들의 아이들과는 달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종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절을 봐보세요. 4장 2절인데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버지의 정한 때, 여기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때냐면 자기의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그 아버지가 인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성인의 위치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성년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에는 자의적인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1세의 성년을 나이로 보는데 그것은 사회법이 그런 것이지 65세가 되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나이는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18살밖에 안 되었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시대에는 성년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였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아들이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종들은 그 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보살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아들이 그 종들을 가르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들이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의미이죠. 4장 3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었다는 말이고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년기가 마치 율법과 규례 아래 있는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 성자 하나님을 보내사 율법 아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누구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죠.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당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인과 종, 그리고 로마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우물가의 여인은 오늘날 이곳에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했고 우리 주님도 그 여자의 생각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날 육체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 사실도 의심하는 그러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묘사는 참 인간 중 인간이요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 그 신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시다시피 율법은 한 사람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는 양자라는 말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 보육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어린아이를 보고 마음을 쏠리는 그러니까 뭐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자기 아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법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양자가 어린아이가 그들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양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당시 로마의 관습은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먼저에 언급했던 성년식을 통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법적인 것은 성년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휘오데시아는 아들로 앉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해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견해 차이를 나타내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식한 정신에 비추어 볼 수 있었다는 건데 그는 역사, 고고와 그리고 언어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전문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곤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맡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계시해 줄 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계시해 줄 때 우리의 믿음에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수년 동안 지내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가르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새 신자라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장성한 아들의 위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